누군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고요한 물 속에 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천천히 끝까지 번져간다. 내 마음 속에도 때때로 작은 질문 하나가 떨어져 오래오래 울린다. 그 울림이 멈추기 전에 나는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기다린다. 물결이 사라지고 맑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깊은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 그렇습니다. 깊은 생각은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빨리 생각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에 일조하는 것이 소위 인공지능 AI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을 ChatGPT에 묻자마자 단 몇 초 안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질문을 던지고 오랫동안 사색할 여유를 갖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위 깊은 생각, deep thinking이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빨리 최첨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의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작가요,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는 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가 극복해 가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깊은 생각이라고 그는 역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의 깊이를 상실하고 얕은 표면, 피상적 생각의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를 왜 그러냐?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삶의 부조리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원인도 왜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피상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이 히브리서 3장의 이 단어는 본래 히라보 단어의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집중해서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관찰하려면 주목해야죠. 주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가 끝나가는 12장 2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12장에 가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 본문의 대답은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사도가 뭐죠?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을 현대적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보냄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Sent one,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위한 사도라고 칭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사도이십니다. 그 말을 바꿀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사도이시다. 그는 유일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뿌리가 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1976년에 미국에서 책 하나가 출간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 루트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가계를 추적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란 말이죠. 자기의 조상 쿤타 킨테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18세기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미국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는 자기의 선조들 7세대를 추적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에게 그 조상과 뿌리를 찾는 운동을 촉발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소위 흑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일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만이 그 대답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잘 증언하고 있는 책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증언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은 다 잘 알죠.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은 16절 때문에 희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16절만 밤낮 묵상하니까 17절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다 같이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나니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만 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예수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 첫째 이유, 그는 우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 그는 또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잘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3장 1절은 첫째로 강조한 것이 그는 사도이시라고.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 근데 사도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 자, 다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 근데 그는, 예수는 사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짐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주 불러온 고전적인 찬송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찬송이 있죠. 영어로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저 영국 옆에 아일랜드의 수도가 더블린이에요. 거기 트리니티라는 기독교 대학 출신 크리스찬 청년 스크리븐이 이 찬송가의 작사자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1840년 나이 20살에 애인과 약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어느 여름철에 익사사고를 당해요. 세상을 떠나갑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군인이나 되자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사관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합니다. 어쩔까 하다가 이민이나 가자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카나다에서 다행히 한 여인을 만나 다시 사귀면서 새로운 인생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제 다시 삶을 살려고 결정할 무렵 그 여인이 또 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 여인이 떠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의지였던 자기의 어머니가 고국에서 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머니 곁에서 그가 작사한 시가 바로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붙들고 살아야만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아픔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는 우리의 믿는 도리에 뭐다? 사도이시고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시고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들. 따라서 하세요. 그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십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이며 제사장이라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시킵니다. 모세와. 이게 5절하고 6절이에요. 자, 먼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종으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라고요?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사랑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 모세거든요. 모세의 교훈을 근거로 유대교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훌륭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누구? 아들이시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 더 존귀한 분이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분은 아들? 아니, 그분은 하나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실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창조주란 말이죠. 이 본질적인 차이.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모세의 교훈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더 깊이 붙들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살던 집은 타운하우스라는 데서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타운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살던 타운하우스 집에 나와서 바로 조그마한 길 하나만 딱 건너가면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다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집에서 나와서 길 하나만 딱 건너가면 다니던 중고등학교예요. 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은 중고등학교도 한 3시, 4시 되면 다 끝나거든요. 4시 되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때가 문제예요. 학교가 딱 끝나면 우리 두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 가까우니까 다 데리고 집으로 와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은 또 아이들 이렇게 머리를 깎아줍니다. 네, 이발소 가지 말라고 자기가 다 깎아준다고. 그게 우리 집이 아주 이발소예요. 아주. 네. 거기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집에서 이 아들의 친구들의 행동이 담대해집니다. 부엌에 막 들어가요. 그리고 막 냉장고도 열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먹기 시작해요. 그 뭐 화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니? 왜 먹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알아듣고 그래요. 황해가 허락했어요. 범이가 허락했어요. 우리 아들들 이름이거든요. 우리 아들의 이름을 내면서 아들이 허락했어요. 아들이. 네. 제가 그때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아들이 허락했다. 이 말 가지고서 우리 온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때 제 마음속에 절실하게 다가왔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암송하거나 읽거나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아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그래서 아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국내외로 흩어져서 나가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 그분만 영접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집이 우리 집이 된다. 우리 집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놀라운 하늘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 동생이고, 그분의 친구이고, 그분의 제자라는 자랑스러운 프라이드를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 집이야. 이 우주가 우리의 집이에요. 네. 우주의 집의 아들이 우리 형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멘. 여러분, 때때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내 집이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네. 이 프라이드예요. 이 자랑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철 국내외로 흩어져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가을철은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주신 예수, 우리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다. 이제 그분을 붙들고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삶이 곤고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 이 놀라운 특권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그 주님 자랑하며, 그 주님 증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구주, 내 주님, 나의 맏형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 이 특권, 한평생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철이 지나가지만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선교, 우리의 여름봉사 마쳤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을맞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